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마치 우리가 지구촌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지구촌이라는 것을 실감할 정도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마치 한 동네처럼 한 도시처럼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또 한국으로 또 일본으로 막 확산되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을 향하여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문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를 잘해가지고 한국의 이 대처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서 특히나 이제 일본 이웃나라 일본도 한국 방식을 비웃다가 지금은 한국이 하는 방식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자존심은 상하고 또 도움은 받고 싶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한테 그 자료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우리나라가 WHO에 보고하는 그 보고서 정도로 그 정도 정보 줄 수 있다 하고 말았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엄청 세계 나라들이 한국의 이 방식을 지금 배우고 싶어 하고 한국에 또 진단키트가 발달되어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자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국민성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빨리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일하는데 가면은 이 외국인들이 이제 동작이 뜨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빨리빨리 하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건설회사에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아파트를 짓는데 이 건설업자들이 어떤 계산을 했냐면 회사에서, 이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노동자들의 일당이 굉장히 싸죠, 보면은. 그러니까 보통 건축비에 절반은 인건비로 나간다고 할 정도로 인건비 퍼센트가 많이 차지하는데 인건비가 싸니까 야, 여기서 공사를 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 건설을 하러 갔답니다. 근데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망했대요, 보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망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어놓으면은 모델 하우스라는 게 있어서 이 아파트가 얼마나 잘 지어지고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근데 카자흐스탄은 인테리어를 해주면 안 된대요, 보면은. 아파트에 내부 칸막이도 해주면 안 된대요, 보면은. 그 뼈대만 하고 껍데기만 지어놓고는 내부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걸 만들도록 해줘야 분양이 잘 된대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 문화를.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 망한 이유가 뭐냐면, 인건비가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야, 인건비 적게 드니까 잘 되겠다 싶었는데, 웬걸, 한국 사람들 하루 일할 걸 이 사람들 일주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싼 게 아니죠, 보면은. 자, 그걸 보면은,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서 그 나라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봤다면 실패하지 않을 그런 사업들이 안 물어보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실패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한국이 뭐든지 하여튼 빨리빨리 대처를 잘 해서 이렇게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잘 대응을 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이제 빨리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빨리빨리 빨리 배울수록 복된 게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다른 건 다 빨리빨리 하는데 빨리빨리 안 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을 배우는 거는 사람들 마음에서 앞으로 천천히 믿음을 배우면 되겠지. 또 앞으로 언젠가 뭐 믿음을 배우면 되겠지 하면서 믿음을 배우는 것은 이건 뒤로 밀어놓고 있는데 이런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도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으로 그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고 요한 헤슬레도 이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는데 들으면서 이 말씀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유명한 말씀인데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이건 생활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은 저희 사택에 거실에 누가 크게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자로 탁 써가지고 액자에 탁 붙여가지고 액자로 그려놨어요.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다가 탁 누가 와서 보더니 다 보이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한자로 써놨는데 근데 중국어를 잘하는 분이 와서 보고는 저거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의인이라고 한자 써져 있고 믿을 신자가 있고 뭐 생활할 활자가 써져 있으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대충 보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 하니까 거기서 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생활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의인은 이 믿음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 되는 것도 생명이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도 이거는 앞으로 생활하는데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은 불편하고 믿음을 배우면 편하고 생활이 이게 아니라 이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영생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건 믿음을 배우면 복되고 믿음을 배우면 편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 이건 사느냐 죽느냐 이게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태어나서 자,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총 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각개전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유격 훈련도 배우고 또 그다음 총검술도 배우고 자 이런 것들을 왜 배워야 되느냐? 이건 생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군인들이 총검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에다가 소총에다가 대검을 꽂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전쟁에서 적하고 마주쳐 가지고 근거리에서 육박전을 벌려야 된다면은 그러면 총을 들고 있는데 총 버리고 주먹으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제 총검술 총과 총에다가 대검을 꽂아서 이제 이 총검술을 배우는데 자 이걸 군인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찔려하고 그다음에 맞고 차고 돌려쳐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그 적이 공격하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고 그다음에 또 발로 차고 그다음에 또 이걸 돌려쳐 하고 이제 찌르기 막기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제 동작을 배우는데 자, 이런 훈련을 배우고 사격 훈련을 하고 이런 훈련을 배우는 건 전쟁에 나가서 사느냐 죽느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이건 사느냐 죽느냐와도 같은 거예요. 그냥 생활이 편리해진다. 그냥 이건 생활할 활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워야 되는 이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생명과 같은 거라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화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장점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럴 때 PPT 자료를 이렇게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이 PPT 화면을 보니까 훨씬 더 집중력이 더 좋아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대예배를 드릴 때는 오히려 이렇게 PPT를 사용하고 이러기가 좀 대예배니까 좀 어색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화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화상으로 또 PPT 자료로 말씀을 띄워주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더 실감나게 더 보여지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PPT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믿음의 삶에 대해서 먼저 오늘 PPT를 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화면 잘 보이죠? 아마 여러분 집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잘 보일 겁니다. 자, 믿음의 삶 해서 믿음으로 살려면 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부분 믿음의 5단계,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려면 적어도 이 5가지 단계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오늘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야,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왜 안 되는지, 왜 잘 안 되는지, 그래서 이 믿음의 5단계에 뭐가 하나 빠져 있으면 여러분 믿음의 삶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믿음의 이 5단계를 배우면은, 5가지 이 과정을 배우면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한 시간만 딱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구나 하고 분명하게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살려면은 첫 번째가 행위와 상관없다는 것을 분명한 선을 꺼야 됩니다.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있어도, 여러분 연약함이 있어도,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려면 일단 행위하고는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를 끌어오지도 말고 연관시키지도 말고 행위를 결부시키지 마라. 그 행위와 상관없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단계. 이 두 번째 단계 아주 중요한데, 이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육신적인 부분이 있거나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연약한 것도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 부족한 것도 담당하셨고 우리 육신적인 것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는 사실이 마음에 분명하게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믿음은 늘 믿음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늘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늘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과 어떻게 싸우느냐, 부정적인 생각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것이 이제 세 번째고, 자, 네 번째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마음에,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도 시험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마음이 공고해지고 시험이 들고 그 신앙이 넘어지거나 길을 잃고 이럴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쭉 그냥 한 번도 시험 안 들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쭉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도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역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는 장면도 나오고, 다윗도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장면도 나오고, 엘리야도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면서 시험 던 적도 있었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쭉 믿음으로 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면. 그럼 어떻게 이제 또 일어나느냐, 그걸 또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주님의 사랑은 바닥이 나지 않는다. 자, 이 다섯 가지를 알면 어떤 이 믿음의 삶에 뭐 단계라기 하기보다는 5단계라고 하기보다는 다섯 가지 중요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다섯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부터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 믿음으로 살려면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행위와 상관이 없다. 첫 번째,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사단은, 다시 말하면 사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우리 행위로와 결부시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는 마치 꼭 자석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석처럼 잘 달라붙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을 내딛으면 얼마 안 가서 보면 내 마음은 또 행위와 결부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주 우리 마음에 사단이 행위와 결부시키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마음에 이 행위와 결부되어지면 아 이건 사단이 내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행위와 결부시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행위와 결부되어질 때 야 이건 사단의 계획이다. 주님은 어떤 행위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결부시키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떠나갔는데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조금이라도 행위를 결부시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 물으실 때 여러분 베드로가 행위를 결부시킨다면은 주여 그라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행위와 결부시키지 아니하고 주여 그라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베드로의 마음에는 자기가 아무리 형편없는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더 이상 행위와 결부시키지 아니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제 모습이 안 보이니까 PPT만 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모습도 있을 텐데 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 두 번째,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자, 이 한 부분 한 부분 우리가 또 살펴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것은 왜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 이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시 말하자면 왜 행위를 결부시키지 말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 행위를 결부시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데 어차피 안 되는 인간인데 어느 누구도 이 행위를 결부시켜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행위를 결부시키지 마라. 이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행위를 결부시켜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으니까 행위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이야기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냥 부족하다, 연약하다 이게 아니라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행위와 결부시키면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여러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의인은 죽으나 사나 그냥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행위를 결부시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도 죽고 신앙도 죽고 축복도 죽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도 살고 여러분 마음도 살고 하나님 주는 축복도 살고 살려면은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의미인데 자 다음 PPT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라는 부분에 있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기도서에도 나와 있고 에베소서 성경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성경에도 나와 있고 참 많은 성경에서 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행위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행위와 결부시키지 마라. 다음. 자, 그 다음에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 자신의 행위와 결부시키지도 말고 두 번째,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성경,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지 하는데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종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는 이 삶을 가르치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것은 행위의 길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 행위의 길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의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이고 두 번째, 울지 말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 두려워 말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 한 부분 한 부분 한 시간씩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길게 다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되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이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종의 멍에를 메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종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은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4장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하니까 대번의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종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짧게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찾으십시오. 마가복음 4장 35절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서로 말하되 저간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데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데 제자들은 종의 멍에를 매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종의 멍에를 매니까 종의 멍에를 매면은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지 너희가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과 그 다음 한없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인간. 여러분 요즘 짜장면 한 그릇 얼마 합니까? 한 5천원 해요? 예. 짜장면, 여러분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짜장면 한 그릇 5천원 한다고 쳤을 때, 아이, 목사님 3,500원짜리도 있습니다. 예, 3,500원짜리도 있겠죠. 그 짜장면 한 그릇 한 5천원 정도 한다면, 여러분, 아이가 만약에 어느 집에 아이가 4살 난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6살 난 아이 2명 있다고 합시다. 얘네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500원씩 1000원씩 주는 용돈을 모아가지고 각자 만원씩 모았어. 그러니까 2만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4명인데 아빠가 야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걔네들 이제 용돈 받아가 적금해 놓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아빠가 사주겠다는 이야기일까요? 만약에 애들 그 코올리기 애들이 용돈 모아놓은 그놈 가지고 아 2만 원이니까 짜장면 네 그릇 우리 가족 가서 짜장면 사 먹으면 되겠네 해가지고 홀라당 그놈 모아놓은 누가 짜장면 사 먹어버리면 어떨까요? 아마 그런 아빠 없겠죠 보면은. 그럼 아빠가 오늘 우리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고 짜장면집으로 가서 사주겠다는 이야기지. 어떻게 니들이 돈 내가지고 사먹으란 이야기겠냐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데 무능한 우리 인간들 풍랑을 만나면 저편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라고 시키는 거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구원은 받았지만은 종의 멍에를 메니까 이렇게 자기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는 게 왜 실패했느냐. 종의 멍에를 메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좀 불편하다, 좀 어렵다, 이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천천히 배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제자들이 믿음을 안 배우니까 이들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냐, 죽을 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믿음을 배우지 않으니까 종의 멍에를 메고 자기들이 노를 저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니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는 거예요.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해서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제자들이 종의 멍에를 메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행위와 결부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렇게 종의 멍에를 메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예수님 옆에 계시지만은 제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다시 PPT를 보면 두 번째는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한 부분, 두 번째는 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이에요. 계속해서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대목들이 바로 이런 대목들입니다. 자, 두 번째 울지 말라는 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의 과부에게 한 이야기인데 그 말씀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종의 멍에를 메는 사람은,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은 울지 말라고 하면은 내가 또 울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울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슬퍼하지 말아야지. 근데 예수님은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은 참아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울지 말라, 울음을 거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건 내가 너희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의 멍에를 메는 사람은 내가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애를 쓰니까 그들에게 사망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 아들이 죽어서 슬픈데 지금 울지 마라 참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울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줄 테니까 믿으라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울지 않게 해줄 테니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해놓고는 울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이렇게 살아난 아들을 나인성 과부에게 줬는데 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할 때는 내가 울지 않게 해줄 테니까 믿으라는 이야기지 네가 울지 않으려고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을 찾으십시오.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두려워 말라는 이야기인데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는 거예요. 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딸이 죽었는데 지금 이제 끝인데 이 여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이 회당장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아니요. 그건 종의 멍에를 메는 거고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할 때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내가 너희로 염려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고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허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허나하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두려워 말라 해당장에게 두려워 말라고 할 때는 내가 너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십시오. 자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것이 단순하게 아 네가 종이 아니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늘 종의 멍에를 메고 신앙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니까 이게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울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종의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저편으로 건너가자. 내가 너희로 저편으로 건너가게 해줄 테니까 믿어라. 울지 말라. 내가 너로 울지 않게 해줄 테니까 믿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에 믿음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부분에 믿음을 적용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첫 번째 행위를 결부시키지 말고 두 번째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파트에 넘어가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의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믿음의 개념을 바로씩 잡고 믿음의 개념을 정립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다음.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에 대한 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이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다 이루어진 위치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을 사는,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사람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 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어려운 형편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이루어진 위치 가운데로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라면은 나를 바꾸려고 하고, 어려운 형편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신앙인 줄 아는 겁니다. 아니요. 믿음은 다 이루었다고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말씀이고 우리를 다 온전하게 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다 이루어진 위치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자,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루어진 가운데로 마음을 옮기는 것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했습니다. 여러분, 열쇠가 있으면 문이 잠겨 있는데 열 수 있는 게 열쇠잖아요. 여러분, 한국에는 냉장고에 열쇠가 없어요. 자물쇠가 없죠? 여러분 집 여러분 냉장고에 자물쇠 있습니까? 없죠. 그냥 열고 닫고 쉽게 돼 있죠. 근데 외국에 나가 보면 냉장고에 이 자물쇠 장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냉장고에 왜 자물쇠가 왜 필요할까요, 보면은. 이것도 그 나라의 하나, 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냉장고가 자물쇠가 있는 경우를 보면은,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에 가면은 자물쇠가 있어요. 왜냐면,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에 가면은, 집에 하인들을, 종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냉장고에 이런 음식을 잔뜩 넣어놨는데 이 하인들이, 종들이 훔쳐 먹을 수도 있고 훔쳐 갈 수도 있으니까 주인이 자물쇠를 다 채워놔요. 그래서 요리할 때 열어가지고 필요한 재료 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가놓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치사하게 뭐 그걸 또 뭐 잠가놓고 그렇게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국에 가면은 그런 자물쇠가 있어서 우리나라 냉장고도 수출할 때는, 그 나라에 수출할 때는 자물쇠가 있는 냉장고를 수출을 해요, 보면은. 여러분, 창고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 많이 들어있어도 열쇠가 잠겨있어, 열쇠가 없으면 못 열고 들어가서 못 먹지요, 보면은. 그 열쇠가 있으면 마음대로 열고 가서 꺼내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는데 그 천국 열쇠가 뭐냐? 자, 19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렇게 이 땅에서 여느냐 푸느냐 여기에 천국 열쇠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줬단 말입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마음을 옮기는 것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옮기는 것이냐. 자,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박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배가 아프지만 나았다는 이 간증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오는데 자, 아, 내가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러면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다 나았다고 믿어야 되구나. 그럼 다 나았다고 믿으면 내가 김치도 먹고 찌개도 먹고 먹어야지.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다음 아프지만 나았다고는 말씀을 믿고 매운 것도 드시고 짠 것도 드시니까 배탈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배야 하지만 그래도 나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니까. 자, 그렇게 마음을 다 나았다는 위치 가운데로 마음을 옮겨 놓으니까 이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픈 배를 다 낫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심홍섭 선사님 간증. 술 마시는 술주정뱅이인데 20년 동안 결혼해서 그냥 1, 2년 반짝하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늘 술로 살아오면서 매일같이 소주를 8병씩 마시고 10병씩 마시고 살아왔는데 아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게 직장에 갔다 오면 그 너저부러져 있는 술병 치우는 게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런데 우리 심홍섭 형제가 박 목사님을 만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형제 온전해 온전치 않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으니 형제 온전해 온전치 않아. 아니 저야 온전하지 않지요. 말씀에는 온전하다고 돼 있네요. 그럼 자네는 아 저야 온전하지 않지요. 박무사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마음을 싸우시면서 그 마음을 옮겨줬습니다. 온전하다는 위치 가운데로. 그게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졌고 합한 마음이 되어지니까 주님의 능력이 흘러와서 그 삶을 완전히 바꿔놨단 말입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도표로만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누구나 변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 변화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게 기본일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변하려고 노력을 하지 변화된 것을 믿지는 않는다 말입니다.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신앙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늘 변화되려고 노력하지 변화된 것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로마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니까 또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거야. 아, 내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 내가 이제 새 마음 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줄 아는데 아니요. 그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뭐냐? PPT를 보겠습니다.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by the renewing of your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마인드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인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마인드 교육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마인드 교육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로마서 12장 2절에 PPT 띄워주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인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마인드?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변화되려고 애쓰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변화된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마인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대부분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여기 도표에 보면은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되느냐?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각오나 결심이나 이건 절대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육의 소욕을 못 이겨요.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이 변화되려고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되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왜 이게 한꺼번에 다 나와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육을 용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봤고 교제도 받아봤고 마음도 꺾어봤고 교회에서 하락하는 데도 다 해봤는데도 나 안 변하더라. 뭐 내가 마음 한두 번 꺾어봤냐. 마음 꺾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육을 용납하고 살아가면서 그냥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나 안 되는 사람이야. 육을 용납하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변화된 삶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마인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마인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마인드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이냐? 신앙의 출발점을 늘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이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는 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다 이루어진 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든,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든, 여러분에게 어떤 육신적인 부분이 있든 변화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데서 신앙은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넌 아직 육신적인 사람이야. 넌 아직 형편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육신적으로 살면 되겠냐? 형편없는 삶을 살면 되겠냐? 거기서 네 마음을 바꿔라. 네 마음을 옮겨와라. 네 삶을 바꿔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 사단도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변하는 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교회와 멀어져 있는 사람들, 나도 해볼 만큼 해봤다. 마음 꺾을 만큼 꺾어봤고 나도 신앙생활 해보려고 나도 이렇게 살지 않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인드만 하나 바꾸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새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늘 십자가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다 이루었다는 데서 출발해야 된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부분이 나타나도 성경에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PPT를 보면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다는 이야기와 또한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다고 했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날마다 죄를 짓는 죄인인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사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아직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는데 당신은 십자가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복음을 들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에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게 살려고,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면 나는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온전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복음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복음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 나도 의롭습니다, 나도 이제 죄가 없습니다, 의인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육신적인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영적인 사람으로 사느냐. 자, 육신적인 사람은 아직 내가 육신적이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육신적이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령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온전하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평생 죄인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여, 이 죄인, 아무 공로 없는 이 죄인, 늘 죄인으로 살지 의인이라고 한번 못하는 거예요.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나 의롭습니다, 의인이라고 감히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는 우리 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것도 우리의 부족한 것도 다 담당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신령하다. 이 소리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도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야 너 육신적이잖아. 네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야. 평생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난 신령하다고 한 사람 손들어 봐요. 이제 신령하다. 아, 화면으로 다 보고 있어요. 예. 참 좋은 게 여러분 여기 화면에 다 비치고 있는데 손 드는지 안 드는지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예, 손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는 영적이다,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이미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육신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다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인데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6절 고린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든지 어떤 육신적인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육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 신령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PPT를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나도 나는 신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짓는 모습이 나타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죄를 다 씻었다고 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도 십자가 때문에 나는 이미 영적인 사람이다, 온전하다, 거룩하다,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성경 4장 15절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했는데 영적인 성장.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했는데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이 부분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건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고는 말할 줄 알면서 신령하다고는 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나는 육신적이야. 나는 변덕이 심해. 또 나는 해도 안 되더라. 나는 마음을 잘 못 꺾어. 아니요. 성경에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새로운 피조물은 없습니다. 온전치 않은 새로운 피조물은 그건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을 때 이미 여러분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사랑 안에서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신령하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족을 한번 봐봐요. 그분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하면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데 우리가 뭐 신령해? 지금 말씀 시간에 지금 졸고 앉아 있는데 지금 뭐가 신령해? 아, 그래도 신령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신령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의롭다. 마지막 건 쉽죠? 예, 그건 늘 하고 살아왔죠. 근데 왜 신령하다는 소리를 못하고 살아왔어요? 양심에 찔려요? 내가 육신적인데? 그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어떤 차이냐? 다시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신령하다, 온전하다고 말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여러분 이전 것은 여러분 재밌는 것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억은 현재의 기억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억은 늘 과거의 기억을 갖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나는 육신적이야. 그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여러분의 기억은 늘 과거를 기억해요. 1초 전에 거든 0.1초 전에 거든 0.01초 전에 것이든 여러분 때로 스피드 경기를 보면 뭐 스피드 스케이팅도 그렇고 그다음 뭐 수영도 그렇고 100m 달리기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스피드 경기에 보면은 0.1초는 너무 긴 시간인 거예요. 그 0.1초를 가지고는 나누면 안 되고 0.001초까지 다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팅에 보면은 특히 뭐 쇼트트랙이나 이런 스피드 스케이팅에 보면은 스케이트 날 하나 길이도 차이가 안 나고 어떤 때는 똑같이 동시에 들어와 가지고 공동 1위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0.001초를 다툰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0.001초도 과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적이야? 그 지나간 거예요. 언제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육신적이라고 하고 사나요? 이전의 나를 가지고 아니 지금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온전하단 말입니다. 자, PPT를 보면 자, 그러면 내가 온전하다고 믿으면 온전하다고 말하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와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니까. 박옥수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흐르고 수도 파이프는 이제 수도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 능력이 흘러온다. 그럼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이 변화되려면 바로 이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는 것으로는 이걸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여 그 다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지극히 큰 능력이 역사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는 걸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능력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말씀하실 때 나도 온전하다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놓고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PPT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하려고 해도 안 변하던 것이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올 때 우리에게 변화된 삶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에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은 이미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옮겨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변화된 삶에 있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데서 변화된 것을 믿는 쪽으로 마음을 옮기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 사람들은 늘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은 이 길로 가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지만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자기가 메꾸고 자기가 고치려고 하고 노력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는 이게 이 세대를 따르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PPT 보겠습니다. 변화된 것을 믿는 쪽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래서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마인드를 바꿔라. 너 변화되려고 애쓰지 말고 변화된 것을 믿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된 삶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고 상관없이 여러분은 온전하다,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어이없다고는 말하고 살아왔는데 여러분 늘 나는 육신적인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늘 그렇게 살아와서 평생 신령하다는 소리 못하고 죽는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온전하다, 신령하다고 하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 세 번째 단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천교회에 우리 기뻐소식 인천교회 교인인 것이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보면은 이 이야기는 이 오전 예배는 여러분 오전 예배는 화상으로 영상이 올라가서 인터넷에 올라가요. 근데 저녁 예배는 안 올라가는데 이 이야기를 지금 시간도 많이 됐는데 이야기를 해줄까 말까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세 번째 이야기까지 해줄까요? 아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인천교회 행자면 저녁에 들어오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는데 근데 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주일 낮 영상만 올라가니까 다른 분은 못 듣는다 말이에요. 그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는 해주지 말고 세 번째까지만 이야기해 줄까요? 아, 예, 그럽시다,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까지만 해 줍시다, 그러면. 예. 자. 세 번째는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방법인데, 그래도 우리 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이걸 어떻게 물리치느냐. 늘 안 될 것 같은 생각. 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육신적이야. 늘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데, 자, 이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는 방법은 성경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데,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되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지 막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돼가 마스크가 모자랄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마스크를 제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래요. 근데도 마스크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막 그래서 공적 마스크에서 일주일에 두 장씩 막 나눠주는데 외국에는 마스크를 안 쓴대요. 보면은 마스크를 쓰면 안 되는 법이 있대요. 왜냐면은 CCTV에 탁 찍고 있었는데 마스크하고 복면하고 강도들이나 그렇게 마스크하고 오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마스크하고 오면 막 다 강도처럼 여기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문화가 이제 또 환자들만 마스크를 하고 다닌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가 환자인 줄도 모를 때 벌써 옮겨. 그러니까 미국도 갑자기 막 늘어나서 한국보다 막 더 감염자 수가,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지금 많은 나라들, 유럽 대부분 나라들, 뭐 이탈리아, 막 중국보다 막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나고, 막 다 대부분 나라들이 독일, 프랑스, 막 우리나라 확진자 수를 앞질러 가는 게 뭐냐면, 이 나라들이 다 마스크 문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은 마스크 문화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언제요, 보면은. 한국은 막 데모할 때도 마스크 쓰고 이제 데모하잖아요, 보면은. 뭐 하든지 간에 뭐 다 마스크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래서 한국은 감염자를 많이 이제 그 덕분에 많이 이제 안정세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침투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그래도 너는 안 돼. 다 돼도 너는 안 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모르는 거예요. 자,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PT를 다시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행위를 결부시키는 사람은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은 주님이 염려하지 않게 해줄 것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법칙은 어떻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다 이루어진 상태를 믿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해줄 것을 믿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내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염려하지 않게 해줄 거니까 너는 네 마음과 생각만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만 지키고 있으면 다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마음과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와서 모든 걸 새롭게 바꿔놓는데 사단이 네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고, 그 다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언제 기도하고 뭘 구합니까? 내가 어려운 게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러면 그 부분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 나는 자꾸 육신의 소욕이 자꾸 일어나면 내가 그게 잘 끌려갑니다. 내가 기도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이 감사함으로 아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옮겨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이렇게 부족한 거 있는데, 육신적인 거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늘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삶, 하나님 이런 육신적인 나를, 내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육신적인 형편 없는데 주님은 나를 온전케 놓으셨네요. 주님이 나를 의롭게 놓으신 것처럼, 주님 십자가가 나를 의롭게 놓아서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십자가가 나를 온전케 해놔서 나를 온전하다고 할 수 있고, 주의 십자가가 나를 신령하게 해놔서 내가 신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늘 죄를 지으니까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늘 용서는 빌지만은 감사합니다.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의롭게 해서 감사합니다 소리 못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육신적인 부분, 연약한 부분,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기 때문에 나를 온전하게 해놓았고 신령하게 해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반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늘 죄인이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데 우리는 의롭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준 걸 감사합니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살펴보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이 믿음에 대한 부분에 확신 있게 설 수 있을 텐데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하여튼 다섯 번째 가장 이 중요한 부분 다섯 번째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저녁에 또 오시면은 또 저녁 이 우리가 화상 예배를 통해서 이 부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